BOA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 대화할 것이며 중국에 대한 관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별장 있는 델라웨어주 로버스 비치에서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곧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지금까지 4차례 화상 또는 전화통화라만 접촉했을 뿐 아직 대면 회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 관한 결정을 내렸느냐는 질문에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를 없앨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함에 따라 대중국 무역 관세를 완화 또는 일부 면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수도 있다고 옌스 스톨덴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경고했습니다. 스톨덴베르그 총장은 19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지원과 에너지, 식량 가격 상승 등 비록 그 비용이 비싸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 남부 미콜라이우를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콜라이우를 방문한 건 개전 이래 처음입니다. 수도 크이우에서 남쪽으로 약 550km 떨어진 미콜라이우는 흑해의 주요 항구인 오데사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러시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 현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과 경찰, 방위군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그들은 승리를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쪽을 결코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것은 모두 되찾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8일 생후 6개월부터 5살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CDC의 이 같은 조처는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만장일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로셸 웰렌스키의 CDC 국장은 성명에서 수백만 명의 부모와 보호자들이 자녀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길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오늘의 결정으로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안에서 1,800만여 명의 영유아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접종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날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생후 6개월부터 5살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3차례, 모더나 백신은 2차례에 걸쳐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19일 하원 의원 578명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결선 투표는 지난 12일에 치러진 1차 투표에서 1위가 된 후보와 등록 유권자의 12.5%가 넘는 표를 확보한 2위부터 4위 후보들이 다시 겨뤄서 최종 승자를 가르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여권 앙상블은 255석에서 300석, 장르크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의 대표가 이끄는 좌파연합 리프는 20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289석 이상을 얻는 과반을 확보해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조사는 앙상블이 다수당은 유지할 수 있지만 과반 확보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20일부터 이집트와 유르단, 터키 등 영내 국가 순방에 나선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18일 보도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영내 순방에 나서는 건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 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앞서 17일 빈살만 왕세자가 22일 터키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가 앙카라를 방문하는 동안에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박영수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후에요. 미국의 이 방탄복 판매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미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요. 내셔널 바디 아머, 스파르칸 아머 시스템즈 뭐 이런 이 방탄복 판매 업체 회사들의 매출이 텍사스주 유벨디와 이 버팔로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후에 다소 증가했습니다. NPR은요, 이 기업들이 이 사람들이 세상을 점점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은 보호를 원한다고 믿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총기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구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대표 중 한 명은 특히 텍사스 유벨디 롭 초등학교 총격 사건 후에 이 부모들이 무언가를 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의원들은 내 뜻대로 못하지만 방탄복은 자녀들에게 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방탄용품 매출의 증가 수준을 보니까요, 이전에는 대부분의 제품을 재고로 갖고 있다가 당일 배송을 했는데 이제는 배송을 하는데 4에서 6주가 걸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매하는 품목은 방탄 조끼도 있지만은요, 이 방탄 조끼보다 덜 투박한 방탄 웃돌이와 또 배낭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이런 방탄복 판매 증가 추세는요, 지난 몇 년 동안 총기 판매 증가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2021년 4월에 미국 전역의 총기 판매자들이 이미 총기 판매 급증을 보고를 했었고요. 지난 여름에도 민권 시위, 또 경찰 총격, 기타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기간 전반에 걸쳐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에서 방탄복을 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다는데요. 폭력적인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방탄복 구매가 금지되지만 해당 법에 대한 규제는 좀 느슨한 게 현실이라고 판매자들이 말을 합니다. 또 주마다 규제 내용도 좀 다른데요. 어떤 유형의 방탄복을 판매할 수가 있고 누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을 통과시킨 뉴욕주가 있는가 하면 배경 확인이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만 합니다. 자, 최근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부모 구매자들이 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대개 이 적대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법 집행관이나 언론인들이 방탄용품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또 주유소나 주류 판매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고객층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사회가 총기 난사 사고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계 인사 200명이요. 미국 총기 안전 규제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공개 성안을 발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에 따르면 헐리우드 배우들은 Show Your Safety라는 주제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성명에는 이 감독, 제작자 및 작가들은 영화에서 총기와 폭력을 노출할 때 주의해야 하고 총기 안전을 강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또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6월 두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오징어 게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14일 450여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실제 오징어 게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이야기를 빌려 참가자들이 456만 달러 상금을 놓고 실제 경쟁을 벌이는 오징어 게임 The Challenge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대회에는 역대 리얼리티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참가하고 가장 많은 상금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했던 각종 게임과 넷플릭스 측이 새롭게 추가한 게임을 진행하면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이면 전 세계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10개의 이야기로 제작될 예정인데요. 넷플릭스의 수석 부사장은 황동혁 감독이 만든 오징어 게임의 매혹적인 이야기와 상징적인 이미지가 전 세계를 열광시켰다면서 우리는 이 허구의 세계를 현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거액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지난해 출시 이후에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흥행작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옐로우스톤 홍수. 미국 내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최근 내린 홍수로 공원으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가 끊겨 주요 출입구가 폐쇄된 상태라고 14일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최근 내린 집중호우와 여름철 고온이 산 정상부에 눈을 급속히 녹여 홍수를 촉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와이오밍주 북서부에서 몬태나주, 아이다호주에 걸쳐있는 옐로스톤 공원은 한 해 방문객이 400여만 명에 이르는 미국 최고의 여행지 중 한 곳입니다. 공원의 주요 출입구가 모두 막힌 건 지난 1988년 대형 산불로 인해 공원이 폐쇄된 지 34년 만인데요. 이번 홍수로 뜨거운 온천소가 흐르는 간헐천 다수가 범람하고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와 다리 등이 유실됐습니다. 공원 측은 성명에서 여름철을 맞아 공원 개장 150주년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려던 참에 애꿎은 홍수로 상당 기간 폐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미국 시각으로 16일 현재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공원뿐 아니라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도 식수와 전기 없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최근 근처 파크 카운티 지역 가디너 마을에서 지역 주민 약 40명이 수송됐는데요. 가디너 마을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근처 지역에서 가장 큰 곳으로 1년 내내 자동차로 오갈 수 있는 유일한 입구인데 이곳마저 홍수로 고립된 것입니다. CNN에 따르면 현재 지역 방위군과 지역 구조대가 대피, 수상 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독자 선택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서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열려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압박을 강화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소식이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한국의 박진 외교장관하고 13일 회담을 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 청사회에서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모든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적절한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했다는 걸 알고 있고 미국은 이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핵실험은 위험하고 영내 안정을 심각하게 흔들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에 제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할 거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경로를 바꿀 때까지 압박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또 대북 억지력과 관련한 내용도 다뤘죠.
네, 대북 억지력과 관련해서는 미한 연합훈련의 확대를 제시했는데요. 아울러서 방어와 준비태세를 목적으로 한 연합군사훈련의 범위,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도 미국은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모든 도발과 공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방어 능력을 확실히 갖추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외교와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도발과 공격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러시아, 중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계속할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도가 없고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열려 있으며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습니다.
네, 한국의 박진 외교장관의 발언도 같이 정리해볼까요?
네,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정치적인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의 억지력과 국제 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될 뿐이라고 밝히면서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은 미한 양국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조기 재가동에 합의했다면서 이 협의체는 구체적인 확장 억제 조치를 논의할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기재가 될 것이며 북한에 대한 단호한 신호도 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소미아 정상화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미국 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방사포 역량이 유도 기능을 갖추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급으로 증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맞서서 한국은 로켓포, 미사일 방어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읽은 기사로 꼽혔습니다.
네,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죠. 북한의 방사포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의 브룩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지난 8년여 동안 이 방사포 능력을 점차 늘려왔다면서 몇 년 전부터 구경 300mm 방사포 시험을 시작해서 서울 이남의 미군 기지 그리고 한국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키운 뒤에 이 시스템을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경 600mm 방사포 시스템은 초대형일 뿐만 아니라 명중률을 높이는 유도 기능까지 갖췄다면서 북한은 지난 몇 년간 방사포 역량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12일 오전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 여러 개를 포착했다고 밝혔었죠.
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5일 평양 등 네 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 발사한 지 7일 만이었는데요.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방사포가 유도 기능을 갖췄다면 이 탄도 미사일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사일로 분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같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내 군사 비행장이나 도시 같은 목표물을 폭격해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북한은 이런 미사일 수백 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 자 다른 전문가들은 또 어떤 진단을 내렸습니까?
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도 북한의 일부 방사포는 유도 기능을 갖춰서 미사일에 가깝고 대구경 600mm 방사포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게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지난 5일 시험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로켓포가 혼합됐고요. 가장 최근인 12일의 시험은 모두 로켓포 발사인 걸로 보이는데 지난 5일의 혼합 시험 발사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로켓포가 상당히 유사한 역량을 갖췄다는 걸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방사포 대부분은 재래식이고 한국 지상군을 목표로 하는 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역량이 증대되는 상황이라면 대응책도 필요하겠네요.
네, 이와 관련해서 백톨 교수는 한국은 로켓과 미사일에 대한 현재의 방어 역량을 크게 향상해야 한다면서 로켓탄 공격을 막아내는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 방사포 대응의 핵심인 대포병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공격하는 킬체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 킬체인 시스템에서 도전 과제인 미사일 위치 탐지, 또 발사 전의 요격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찰 위성과 정찰용 무인기 등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관심을 받은 기사는 어떤 건가요?
네,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직후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외무상으로 승진시켰는데요. 이런 인사에 대해서 북한과 협상했던 미국의 전직 외교관리들은 최선희 신임 외무상을 미북 협상에 능한 인물로 평가했다는 기사가 관심을 얻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수사를 앞세워온 인물을 외무상에 기용한 건 미국과의 협상을 고려한 것이지만 향후 외교를 더 어렵게 할 거라는 진단이 많았습니다.
최선희 신임 외무상, 북한 육자회담에도 참석했던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1990년대부터 북한 외무성에서 근무했는데요. 2003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열린 육자회담에서는 통역을 맡았고요. 2010년에는 북미국 부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듬해 7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북핵 육자회담 북측 차석 대표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2016년 북미 국장에 임명된 최 외무상은 지난 2018년에 열린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좌관은 최선희 신임 외무상이 이전부터 북한의 협상 전략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을 발탁함에 따라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전무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전부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바보라고 부르는 등 상당히 적대적인 대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왔고요.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 협상팀이 여러 차례 마주한 최 외무상 태도 역시 매우 강경했다는 설명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런 인물을 외무상에 발탁했다는 건 북한이 외교적 관여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고 더 나아가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ICBM 같은 무기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마지막 기술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최선희 외무상과 여러 형태의 미북 협상에 함께 참여했다면서 이 사안의 핵심을 꿰뚫는 유능한 인물로 기억했는데요.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3년부터 육자회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각국에서 열린 미북 간의 비공식 대화에서 최 외무상을 상대했다면서 매우 유능하고 명료하며 영어를 잘 구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등 모든 핵 관련 의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협상 재개를 고려해서 최 외무상을 임명했다면 그녀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또다시 1년 연장됐다는 내용인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 여전히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네, 자, 이런 조치의 배경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미국은 2008년 6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처음 시행하면서 북한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에 해마다 이를 갱신해 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미국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관련 조처가 2022년 6월 26일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통보문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통지문에서 북한 관련 위협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연장 이유로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영내 미군, 동맹국, 교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그리고 다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행위와 정책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행정명령 13466에서 선포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네요.
네, 행정명령 13466호는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건데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요.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처를 가해왔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20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까지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련 조처의 범위 등을 확대해왔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재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승만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태평양 잡지 발간 활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3년 7월 이승만이 하와이 각 지역을 순회하고 돌아온 후 공문 잡지 발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승만과 동료들은 영문신문 발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는데요. 한국 이승만 연구원의 오영섭 교수는 재정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영문 잡지나 영문 신문을 출간을 하려면은 이게 전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그 영어 교육을 받아서 대학 교육까지 받아서 글을 쓸수 있는 이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로 된 잡지나 신문을 펴려면 이 재정이 상당히 이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의 숫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 한인들이 내는 지원금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영문 잡지나 신문을 발간할 수 있는 이런 경제력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염원은 끊임없이 영문 신문이나 영문 잡지를 이제 펴내고 싶어 하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인력의 확보 문제 때문에 그 현실화 시킬 수는 없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구상이 당장 구현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문 잡지라는 현실적인 자선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1913년 9월 1일 이승만은 태평양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태평양 잡지 발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승만은 평생을 정력적으로 언론 활동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이렇게 언론 활동에 힘을 쏟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이승만연구원의 오용섭 교수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활동을 통해서 순한글의 그 민중 계몽, 또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글, 이런 것들을 이제 널리 이렇게 배포를 해서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이제 독립의식을 고양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울러 가지고 그렇게 민중들에 대해서 쉬운 한글로 글을 널리 좋은 글들을 널리 전파해서 한국 사람들의 그 정치 인식, 또 한국 사람들의 세계 정세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이제 확대시키고 신장시켜 나가서 한국인들이 이제 독립을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되기를, 또 우리 건국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그 인적 자원이 되기를 이렇게 원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의도 때문에 이제 이승만 박사는 언론 활동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저 학생 시절부터 이제 중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평양 잡지에 실린 글들은 한국 독립과 관련된 이승만의 생각이 잘 반영돼 있습니다. 바로 실력 양성론적 독립 노선인데요. 한국 이승만 연구소 오용섭 교수로부터 실력 양성론적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봅니다.
현실적으로 전쟁보다는 평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한국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그 축적해 나가는 것. 이것을 이제 이승만 박사는 매우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방식을 실력 양성론에 입각한 그 외교 독립운동을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인들이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힘을 자체 내에 축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축적한 상황 속에서 그런 힘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강대국의 지원을 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과 일본의 전쟁과 같은 국제적인 대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최후의 독립을 달성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승만 박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무력 전쟁을 할수 있는 기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력적인 독립운동을 달성할 수 있는 최후의 방안에 그 근본적인 그 기반을 수립하는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이나 상업이나 이런 경제적인 지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의 그 힘을 축적하는 이런 쪽에 이승만 박사는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승만의 이런 생각은 태평양 잡지의 발간 취지로 이어지는데요. 다시 오영섭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태평양 잡지 같은 이런 잡지를 발간해서 한국 사람들의 이제 독립에 대한 의식, 한국 사람들의 국제 정세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이제 신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전반적으로 이제 높여 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한국인의 독립의 힘을 이제 축적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이 그런 독립의 힘을 축적해 나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태평양 잡지를 이제 발간을 한 것입니다.
태평양 잡지는 일종의 월간 종합 잡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잡지에 안에는 잡다한 내용이 많이 실렸습니다. 한국 이승만 연구원 오영석 교수는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 정세와 외국 사정 및 외국 지도자들의 동정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동서양의 정치 사상과 정치 제도, 공화 정치라든가 이런 제도를 소개하는 기사들. 그리고 미국의 대내외 정책과 미국 대통령들의 동향. 그리고 네 번째로 한국 민중 계몽 문제와 그 전통적인 풍습의 계량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제 식민 통치가 어떤 상태이고, 또 현재 한국 사람들의 실정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문제들. 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나 상해나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그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의 단합 문제와 민심의 합일 문제, 이런 것을 또 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일곱 번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가 상당히 이제 예리하게 그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기독교 민족주의 문제를 매우 이제 강조하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태평양 잡지에는 한국 기독교계의 동향과 안창호 같은 여러 민족 운동가의 동향이 어땠는가도 상당히 비중 있게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승만과 임시정부 노선 옹호 및 반이승만 세력 비판, 동지회 관련 기사, 하와이 내 이승만 관련 단체 동정 소개, 번안이나 번역한 일기와 소설, 그리고 사고 및 광고 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잡지에서 이승만이 직접 쓴 논설도 중요합니다. 이승만은 이런 논설에서 먼저 자치운동과 영세 중립국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는데요. 이승만 연구원 오영섭 교수의 설명입니다.
태평양 잡지에 많은 비중 있게 실려있는 논설들이 이 자치운동의 문제, 그리고 영세 중립국에 대한 그 관심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태평양 잡지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그런 논설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왜 자치나 왜 영세 중립국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관심을 보였는가 하는 그건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이 필리핀이 미국에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점차 국가적인 국민적인 힘을 길러서 미국으로부터 자치 정부를 인정받는 이런 과정 속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이걸 이제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이제 유익있게 보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일랜드가 어떻게 이제 독립을 위해서 영국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고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가지고 영국 여왕의 지배를 받긴 하지만 내치는 이제 독자적으로 독립상태로 운영해 나가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가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이승만 박사가 중시했던 것 같거든요.
이승만은 또 논설에서 문명 진보론과 인심 계량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이승만 연구원의 오영석 교수는 태평양 잡지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태평양 잡지는 이승만 박사와 이승만 지지 세력의 독립사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언론 매체였다. 이승만 세력은 신문은 발간하지 못하고 잡지를 발간했는데 그것이 이제 태평양 잡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평양 잡지를 통해서 이승만과 그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독립사상을 효과적으로 이제 미주사회에 이제 날리고 원동에까지도 이제 전파하고 이런 이제 활동을 벌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태평양 잡지는 한국 사람들이 염원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문 잡지 발간을 위한 그 전초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 추진된 그런 그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영문 잡지와 영문 신문을 펴내려면은 이제 뭔가 사전적인 그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으로서 이제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순 한글로 이제 잡지를 펴내는 이런 그 일을 이제 먼저 착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이승만 세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의 태평양 잡지 발간 활동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12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5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점점 더 진보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지켜본 미국의 부유층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이거나 독재자 또는 미치광이일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과 부유층, 보수주의 지도자들은
갈수록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거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의 뉴딜 정책을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개념 전체를 공격하는 정책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보수주의적인 반대 분위기는 1935년과 1936년에 걸쳐 내내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 많은 미국인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방정부 확대와 정권 확장이 사실상 독재로 가는 첫 단계일지 모른다면서 내심 불안해했습니다. 이들은 루스벨트 대통령과 민주당이 독일의 나치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혹은 러시아의 공산주의자가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잡으려 한다고 두려워했습니다.
1936년 여름 공화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맞설 대선 후보로 알프레드 랜던 캔자스 주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알프레드 랜던 후보는 미국의 곡창지대로 옥수수와 밀, 콩을 재배하는 농장주로 유명한 중부 캔자스주 출신입니다.
공화당의 알프레드 랜던 후보는 보수적인 사업관을 가진 성공적인 석유 생산업자였습니다. 랜던 후보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정치인이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 가운데 사회개혁과 관련한 일부 정책에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화당원들은 랜던 후보가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회 정책을 불안해하면서 온건한 개혁을 지지하는 보편적인 미국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고 두 번째 임기에 도전했습니다. 부통령 후보 역시 존 가너 부통령을 다시 내세웠습니다.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그 자신이었습니다. 루스벨트 후보는 마치 대선에서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는 듯 확신에 찬 모습으로 미 전역을 돌며 선거 유세를 벌였습니다.
미국 전 지역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벌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환호하는 군중에게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루즈벨트 후보는 군중들과 함께 웃으며 뉴딜 정책이 미국인의 삶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벌인 선거 유세에서 루즈벨트 후보는 두 번째 임기에서도 현 행정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부 정책을 계속 펼쳐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의 각 가정과 농장에서 전기를 더 싼 값에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젊은 남성과 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신체장애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실직자, 그리고 노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는 이제 막 싸움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20세기 초 미국의 노동운동이 더욱 강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알프레드 랜던 후보는 루스벨트 후보의 뉴딜 정책 중 많은 것이 좋았다고 인정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랜던 후보는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던 후보는 공화당 행정부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운동이 계속될수록 알프레드 랜던 공화당 후보의 발언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랜던 후보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많은 정책을 공격했습니다. 193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후보 역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저와 저의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미국인은 어떻든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돈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 돈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를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증오한다면 저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합니다.
공화당의 알프레드 랜던 후보의 지지자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가의 전통적인 경제체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치열한 선거운동이 벌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피아 말콤을 만나보시죠.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정의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1960년대 미국 흑인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양대 산맥의 지도자 중 한 사람 멜컴 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흑인 민족주의 사상가로 흑인 독립국가 건설을 주창했던 멜컴 X는 흑백 인종이 차별 없이 산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흑인 독립국가 건설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흑인 회교단체 Nation of Islam의 지도자였던 그는 뛰어난 언변과 카리스마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민권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의 회원들로부터 총격을 받고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멜컴 엑스는 1925년 5월 19일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침례교 목사인 아버지와 사무직 여성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7남매 중 넷째였습니다. 멜컴의 부모는 열렬한 민권운동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얼 리틀은 목사이면서 민권단체인 유니버설 흑인 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민권운동가들이었기에 이들 부부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블랙 리전으로부터 늘 살해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리틀 가족은 위협을 피해 두 차례나 멀리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리틀 가족은 미시간주 랜싱에서 피신 중이던 1929년 누군가가 살던 집을 몽땅 불에 태워버리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 후에는 아버지 얼 리틀이 살해된 채 랜싱의 전찻길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이 사고로 일어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리틀 가족은 백인 단체의 소행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루이스는 남편이 그렇게 사망한 후 여러 해 동안 심적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고 급기야 정신병원에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말콤의 남매들은 보호소나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말콤은 친구와 함께 동부의 대도시 보스턴과 뉴욕 빈민가 할렘을 전전하며 마약 밀매, 강도 등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멜컴은 절도, 불법 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1946년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멜컴은 교도소에 있는 동안 그간 못했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광범위하게 책을 읽었습니다. 이때 멜컴은 면회온 동생 레지널드로부터 무슬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동생은 회교국가라는 의미의 네이션 오브 이슬람, 약칭 NOI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멜컴은 일라이자 무하마드를 지도자로 하는 NOI의 교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하마드는 백인 사회란 미국의 흑인들이 영향을 기르지 못하게 막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NOI의 목표 중 하나는 흑인들만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멜컴은 열렬한 회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을 X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성 리틀, 즉 작다는 것은 백인들이 노예에게 붙여준 것이고 대신 X를 택한 것은 혈통의 성을 잃어버렸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52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멜컴 X는 화려한 언변에 학식 또 박력을 갖춘 청년으로 네이션 오브 이슬람 NOI의 대변인이 됐습니다.
멜컴은 신문기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연설 등을 통해 미국 전역에 NOI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Who taught you to hate the race that you belong to? You should ask yourself who taught you to hate being what God gave you. 멜컴 X는 누가 하늘이 창조한 흑인을 혐오하라고 가르쳤는가? 그 뿌리를 분명히 알고 그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멜컴 X는 인종통합이란 허구와 환상에 불과하며 흑백 분리만이 흑인의 살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따라서 흑인 국가가 세워져야 한다. 흑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면 흑인 무장 게릴라를 보내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든 가리지 않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And bring about the freedom of these people by any means necessary. 멜컴 X의 영향으로 미국에는 놀랄만큼 회교 신도 수가 늘어났습니다. 1952년에 불과 500명이던 네이션 오브 이슬람 회원 수도 1963년 3만 명이 됐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 언론이 가장 관심을 갖는 제2위의 취재 대상이 될 만큼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1959년에는 유명 방송인 마이크 월리스 진행의 텔레비전 특집 증오와 증오의 산물이 방영됐습니다. 이 특집은 NOI의 배경을 파헤치고 이 기구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멜컴 X의 등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TV 특집은 범죄 행위로 교도소 생활을 하던 멜컴 X가 이제는 마약과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한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흑인을 차별하지 않는 회교 교리에 감화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멜컴 X는 흑인은 신성한 존재이고 백인은 악마라는 일라이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그는 전국적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인종 갈등이 극심하던 시기 멜컴 X의 과감한 노선은 정부 당국의 주시를 받았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은 NOI에 잠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심지어 멜컴 엑스의 경호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요원들은 그를 도청하고 사진 찍고 기구의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민권운동이 정점에 다다랐던 1963년, 멜컴 엑스는 신앙과 관련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우상인 무함마드가 6명이나 되는 기군의 여성 회원들과 비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관계에서 아이들까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NOI에 가입한 후 멜컴 엑스는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1958년 결혼할 때까지 부인 베티 샤바스와 동침을 안 한 것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무하마드는 멜컴 X에게 내연관계와 아이들 문제를 은폐하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멜컴 X는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선지자라고 믿었던 무하마드가 위선자로 생각됐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멜컴 X는 또 그동안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예배를 올린 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NOI가 수많은 거짓 위에 세워진 사기성 조직으로 느껴졌습니다.
멜컴 X는 1964년 NOI와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기구인 무슬림 모스크 인코퍼레이션을 설립했습니다. 같은 해 멜컴 X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이어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들 여행은 그의 인생 노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여행에서 자신의 사상과 믿음을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도 교류했습니다. 그런 노력에서 얻은 인상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순례에서 돌아온 멜컴 X는 나는 노랑머리,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형제라고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종교 조직으로 범아프리카 연대기구인 OAAU를 설립하고 흑인들의 강력한 결속을 추구했습니다. 멜컴 X는 이 기구가 모든 아프리카계의 참여로 다른 인종들처럼 조직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organization of Afro-American unity shall include all people of African descent in the Western Hemisphere. In essence, what it is saying, instead of you and me running around here seeking allies,
NOI를 사임한 뒤 멜컴 X와 일라이자 무함마드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위장한 채 NOI에서 일하던 연방수사국 정보원들은 멜컴 X가 암살당할 위험이 있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NOI는 위장한 FBI 요원에게 멜컴 X의 자동차에 폭발물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차례 살해 위기를 겪은 멜컴 X는 경호원이 없이는 쉽게 출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965년 2월 14일 멜컴과 부인 베티 그리고 네 딸이 살고 있는 뉴욕의 이스트 엘머스트 자택에는 폭발물이 투척됐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무장요원들은 결국 멜컴 X를 암살했습니다.
1965년 2월 21일 맨하튼에 있는 오듀본 연회장에서 연설을 하던 중 3명의 무장교회한이 그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멜컴 X는 20발이 넘는 총탄 세례를 받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곧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네이션 오브 이슬람 회원들이었습니다.
1965년 2월 27일 할렘의 페이스 템플 교회에서 거행된 그의 장례식에는 14,000 내지 3만 명의 조문객들이 찾아와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멜컴 X는 뉴욕주 하이츠데일에 있는 펀클리프 묘지에 묻혔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묘지에서 인부들의 삽을 대신 잡고 그의 관을 직접 묻었습니다. 멜컴 X를 보낸 그의 부인 베티는 39살의 남편이 남기고 간 쌍둥이 딸을 출산했습니다.
멜컴 X는 새로운 비전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비명에 갔지만 그의 유산은 수많은 다큐멘터리, 서적, 영화 등으로 대를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1960년대 미국 흑인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양대 산맥의 지도자 중 한 사람, 멜컴 X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